삶에 참그 괴로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은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들은 또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괴롭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장차 닥칠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뭐 또는 아니면 뭐 인간관계 이런. 또 가족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로움들 때문에 참그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뭐 사실 그 짜증내고 그 화를 낸다고 해가지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들 다들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참 좋은 표현인 것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스트레스를 푼다 합니다. 뭐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웬만한 상황이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에 따른 이 증상들, 스트레스만 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스트레스를 푸는 문화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사회적인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5달짜리도 스트레스 받는다 하더라고요. 아유, 스트레스 받는다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요. 누군가는 잔뜩 이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뭐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막 실컷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 버리기도 하고, 뭐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오락거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합니다. 우리 먹는 약에도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을 갖다가 치료제라고 하고요. 증상 완화를 시키는 걸 증상 완화제라고 합니다. 요즘 아마 그 헤이피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제법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로 이 약이 그잘 팔리냐니까, 그 요즘 아마 여러분 마트 가보면요. 입구나, 그죠? 캐시어 있는데 막그 헤이피버 약을 막 갖다 놨을 거예요. 세일도 많이 합니다. 저도 이 평소에 막 8파운드 하던 약들이 막 5파운드에 세일하고 이렇게 팔길래 몇개 사뒀습니다. 그런 곳에서 파는 이 헤이피버가 이그 증상 완화제입니다. 저도 그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을 다 사용해 봤는데, 그 저한테 잘 맞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그거 뿌리면은 한나절 정도 간다는 거지요. 이틀 못 갑니다. 한달 열심히 뿌린다고 해가지고 다음 달에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증상 완화입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콧물 나게 하고 재채기 나게 하는 원인을 잡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는 거지요. 그 약이 없으면 언제든 다시 콧물과 재채기가 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증상 완화적인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딱그 감이 좋지를 않는 겁니다. 뭔가 이 눈이 간질간질한 것이 약안 치고 가면 하루 종일 고생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약을 찾지요. 그럼 하루 종일 편합니다. 그 이틀은 무리입니다. 스트레스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 삶의 증상 가운데 하나지요, 스트레스가. 그걸 이제 푸는 것,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실컷 뭐 모여가지고 뒷담화하고요, 술을 마시고 뭐 욕해보고 막 과식하고 막 운동하는 것들, 우리 삶의 괴로움을 잠시 완화시켜 줍니다. 그것도 이 헤이피버 약과 같아가지고 얼마 못 갑니다. 그 우리 삶의 병원체는 대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병원체를 치료할 수는 없느냐? 이 질문하기 앞서서 그럼 우리는 과연 이 병원체를 발견할 수느냐 있냐? 이것 한번 물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헤이피버도 마찬가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확히 어떤 나무에, 어떤 그 들풀에 꽃가루가 나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물론 이제 피부 반응 검사 같은 거 하면은 뭐좀더 상세히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꼭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오만 가지의 들풀과 먼지를 다 테스트해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원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가지고 실험하는 이유, 바로 이 병원체를 분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괴로운지, 뭐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정확한 진단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좀 먹고 사는 걱정만 안 해도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도요, 그 스트레스 여전합니다. 내집한채 마련하면 그 스트레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뭐 사업만 좀잘 풀리면, 직장 일만 좀잘 되면은 풀릴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건강만 좀 해결하면 잘될것 같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명해서 이런 것이 뭐 제가 뭐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옆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 건강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유, 뭐 건강하게 두 발로 막 걷고 뛰다니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 생뚱맞게 그 무슨 소리 하냐 하겠지요. 아니면 뭐좀 찌들린 사람 만나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도 좀 병원에 아파가고 들어눕고 싶다.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집한 채도 아니고요.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그집한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 걱정 없겠습니까? 막 여러 채까지 막더 있으니까 막 얼마나 좋겠어요. 모르는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식사 시간 딱 10분 주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분. 10분 뒤면은 딱 숟가락 놔야 돼요. 예, 가게 문딱 닫습니다.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시켜가지고 햄버거 먹었어요. 햄버거 다 먹고 감자튀김 하나 먹어가지고 케찹에 찍으려고 하는 순간 10분 땡치는 겁니다. 문딱 닫았어요. 감자튀김 남겨놓고 나와야 돼요. 아, 그것도 아쉽지요. 예. 식사 시간 10분이에요. 한 사람은 고급 호텔 뷔페 간 거예요. 아,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에피타이저로 나온 죽도 먹고 요리사가 막 참치 뱃살 요리하려고 이렇게 칼을 싹 닦는데 10분 땡친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뱃살 맛도 못 보고 뱃살 그거 한번 닦으려고 이제 칼 닦고 있는데 종치고 나온 겁니다. 누구의 아쉬움이 더 크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맥도날드 감자튀김 남겨놓은 사람이 그 앞에 참치 뱃살 눈앞에 남겨놓고 온 사람한테 그게 아쉽다는 소리 할수 있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길어봐야 10분 주셨어요. 10분. 그것이 이 세상의 산의 진미 다 맛보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거라 한그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에 따라 집중할 사명들을 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인생의 산의 진미 맛보겠다고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젓가락 놓을 시간 되면 부들부들 해갖고 막 젓가락을 못 놓는 겁니다. 너무 아깝거든요. 감자튀김이야 그냥 놓고 가겠지만 참치 뱃살인데. 야, 내 이거만 하면 내 80평짜리 뭐한개 해놓고 가겠는데. 빌딩 한 채는 올리고 가겠는데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 맥도날드에 있는 사람보다 아쉬움이 클 수밖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 그 감자튀김 남기고 가는 인생들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땡치면은 가겠습니다. 아쉬움 없이. 저 가끔씩 그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있습니다. 아, 좀 각오로. 빨리. 예. 아쉬움도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예. 남겨둔 것도 별로 없거든요. 예, 털어봐야 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것을 쌓아두면은 손 떨릴 것 같아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참치 뱃살 남겨놓고 그 우째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이를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정도로 비유하셨지요. 두고 갈 걸세 집착하면 안 됩니다. 들고 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다 남이 들어주더라고요. 관 속에 묻혀도요, 남이 들어줘야 가고. 제가 남아가지고 이게 한줌그 뼈가루만 남아도 그 남이 들고 가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 남이 우리를 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들고 갈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들고 갈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거 막 들고 갈수 있냐, 막 샷다 문 닫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이러한 점에서 한 가지 더 유추해 볼수 있다는 사실은 그 우리의 미래가 인생의 해법이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야말로 우리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위험한 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귀가 신자를 유혹하는 방편 중 하나가 자꾸만 미래 속에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래는 좀더 나을 거야.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막다 헌신하게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완전 희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는 사라지지. 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감사는 내일 있을 건데. 자꾸 내 감사는 내일 있어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일 헌신할게요. 내일. 욕심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한 진리지만요. 정말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미래도 해결해 줄수 없는 것이 이 괴로움이라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병원체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한평생 스트레스 해소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관점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3년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지요. 저는 뭐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집에 수압만 이렇게 낮아져가지고 물이 짤짤짤 흘러나오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날 때가 있던데 3년간의 가뭄이라니 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마주치자마자 딱 입을 엽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18절에서 엘리야가 이 말을 굳이 들어주지 않지요. 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이 괴로움의 원인에 대한 지금 진단이 다른 겁니다. 아합 왕은 괴로움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찾고 엘리야는 지금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아합 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죠? 850대 1. 우리 이 850대 1의 대결 잘 알죠? 뭐 교회도 꽤나 다닌 분들은 수십 번 들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제 새벽 기도 때그 다룬 본문이었는데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연구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준행하고 이를 남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아는데 그쳐서만도 안 되고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그쳐도 안 되죠.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남들을. 850대 1. 이거 뭐 알면 뭐합니까? 맨날 850명 쪽에 서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건 정말 개표 결과 같아. 방금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다른 대답을 했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가? 아합 왕은 엘리야 네가 괴롭게 한다. 엘리야는 아합 왕 당신이 괴롭게 한다. 사람들에게 투표를 시킵니다. 엘리야냐 아합이냐. 개표 결과 쫙 나왔지요. 이거 뭐 개표 방송 지켜볼 필요도 없어요. 게임이 안 됩니다. 850대 1. 뭐 끝난 게임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따지자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850대 200. 안 그럼 850대 100 정도만 나와줘도 요즘 같은 민주주의는 무조건 다수 의견 존중하는 게 아니라 소수 의견도 들어주니까 좀 들을 만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민주주의에도 이 850대 1, 그한명 의견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뭐한 번쯤 튀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합니다. 이 재정일체 사회였을 때는 종교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따른 악습도 많지요. 예컨대 교회 권력이 강화돼가지고 타락하게 된다든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든지. 요즘 같은 재정 분리의 사회에서는 사회 문화가 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락 음악이 유행하면은 찬양도 그락 비트로 바뀌고요. 단순하고 선명한 디자인이 유행하면 교회 주보나 뭐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정치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형태로는 감독 정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피스코팔리즘이라고 하는데, 소위 감독 정치하면 성공회, 로마 가톨릭, 감리교 같은 교단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수직적인 구조가 특징이에요. 그 정반대에 있는 교회가 이 회중교회입니다. 미국에 많아요. 이 컨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이 회중교회는 아주 평등한, 수직적이지 않고 평등한 이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런 데 가면은 목사도 한 표, 평신도도 한 표.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이 독립교단, 이런 곳들도 이 회중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큰 교단으로는 침례교 같은 경우 회중교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장로교가 있습니다. 아마 좀둘중좀 쉽게 생각하면 이 정, 그, 좀 절충적인 입장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이존 낙세에서 발전됐습니다. 장로회가 의결 권한을 가지는 거죠. 성경이 어떤 정치 체제를 지지한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날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회중 정치가 상당히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그 정반대의 이유로 어떤 그 자기가 절대적인 권위를 교회에서 느껴보고 싶어서 이 성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교회 음악이나 뭐 교회 디자인, 뭐 교회 정치, 아니면 교회 음식,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은 사회 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정방향으로 영향을 받는 반면에 어떤 것은 역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또 자유로움은 기쁨을 선사해 주기도 하죠. 어떤 이는 요즘 음악의 이 시류에 맞춰가지고 뭐 일렉트로니카 같은 음악을 막 교회에서 틀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너무 이 고풍스러운 그 디자인에 그 교회보다는 심플하고 이 세련된 이 모던 스타일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어렸을 때 너무 교회 안에 권위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평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회중교회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이러한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 음악은 어떻니? 저 교회 음악은 뭐 어떻니? 뭐 사탄이니 아니니? 뭐 성공회가 낫니? 뭐 장로교가 낫니? 이런 것은 그 논쟁거리가 못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회가 민주주의였으면 이미 투표 끝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 대결 국면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 투표를 앞두고. 게임이 지금 어디서 판가름 나냐면 사람은 숫자를 보게 돼 있거든요. 400대 450이냐, 100대 750이냐, 850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그뭐 게임 끝났다 싶지요.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섰느냐에 있습니다. 5천 대 1이라 할지라도요, 1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깁니다. 절대자 하나가 있으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놓여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민주주의 놀이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이 변명 정말 진리하십니다.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보여줘야 믿겠냐 하십니다. 맨날 하는 변명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뭐. 850명 저렇게 하는데 나 혼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혼자 두셨습니까? 850명 다 저렇게 살잖아요. 막다 저렇게 안 삽니까? 빼둥바둥 애를 써가지고. 잘못하면 잘 살아보려고. 적당히 스트레스 그때그때 풀어가면서. 이 세상에 막 영원히 집 짓고 살 양. 아버지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한 명, 엘리야 남긴 한 명, 그 뒤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른 것보다 저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그, 저들이 인생에 가득할 그 회한, 그 허무감으로 인해 마음이 점입니다. 곧내 눈으로 직접 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섞인 설렘으로 삶을 마감하기보다는 그저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과 집착으로 마감하게 되는 그 모습,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뿐이라는 말은요, 정확하게 살아야지 얼추 맞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얼추 맞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 그 스마트폰 아니었을 때요, 그때는 길 찾기도 애매하고 막 그러니까 막 처음 지하철역에 내리면 뭐 출구 물어가지고 뭐 찾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또 대충 맞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 가가지고 아예 말로만 들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갖고 주일 아침에 갔어요. 막 지하철 뭐 제가 촌에서 왔으니까 압니까? 출구 이름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적어놓고 이렇게 갔는데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여의나루역에 딱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냥 저도 같이 우르르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본당에 앉아 있어요. 예. 아이, 그런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더라고요. 아이, 그런 데는 가는 게참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의나루역에 딱그 예배시간 내리면은 흘려가면 됩니다. 물 흐르듯이. 가면은 어느 정도 이 내가 몇층 자리에 딱 앉아 착석해 있습니다. 이 자동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 맨체스터 뭐 여러 번 가봤지만요. 맨체스터 길잘 몰라요. 그런데 제 축구장 정말 기막히게 찾아갑니다. 예. 제 축구장 갈 때마다요, 뭐, 제가 몇번 출구니, 뭐, 트램 무슨 역에서 내리니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르르 타면 됩니다. 예. 유니폼 색깔이, 아, 런던에서부터 그 유니폼 색깔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몰려다니면 됩니다. 우르르 다닙니다. 아, 그 몰려다닐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에는 밀려가지고 줄을 서야 돼요. 예. 트램 타려면 줄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우르르 몰려가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네, 대충 맞지요. 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뭐 월드컵 보러 간다 이러는데 나는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홀로 가는 길을 가야 됩니다. 850명이요. 축구장 가도 내가 그날 휴가가 아니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민주주의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뭐, 이딱 하면은 막 우르르 몰려가 있고, 이거 좋다 하면 막 어쩔 줄은 몰라갖고, 막 빚내서라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우르르 몰려가 있고. 그 순간에 그래, 대충은 맞는 것 같죠. 그래, 한번 살아보세요. 후회할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보고 후회하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어른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그 순간은 외롭지 않고 안심이 되죠. 내 옆에 많으니까, 850명 있으니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가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자기 옆에 아무도 없거든요. 혼자 남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때 모습 드러내십니다. 우리 홀로 안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민주주의 압박은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는 자를 아주 이 바보 천주 취급하고요. 조롱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문화의 색을 입혀가지고 촌스럽다 조롱하고, 정치색을 입혀가지고 보수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언론은 반사회적인 집단이라 비웃을 겁니다. 아마 남녀 간의 성을요, 이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주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견해로 자리 잡을 날을 멀지 않았다 싶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괴로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때문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나만 이쪽으로 걸어가면 그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엘리야도 그랬다니까요. 뭐 사람의 심정이 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숫자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숫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월급 숫자, 뭐 갚아야 될 금액, 앞으로의 뭐 수익, 한 달 매출, 내 나이, 뭐 내 혈당 수치, 시험 성적, 뭐 이 학교에 가면 뭐 얼마나 뭐 취직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프로냐, 그 숫자에 놀아나는 순간요, 우리 삶은 반드시 그 민주주의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가능성 높은 인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봐야 결국 노예같이 짓눌린 삶인데 그걸 모르고 그 방향을 살아갑니다. 좀더 나는 낫겠지 자위해가면서. 취직만 하면 괜찮겠지, 결혼만 하면 괜찮겠지, 뭐 아이 학교 보낼 때까지 키워놓으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은 숫자 노름에 놀아나지 않아요. 가능성 높이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확률은요, 0 아니면 1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확률. 0은 뭡니까? 일어나질 않을 확률. 1은 확실히 일어날 확률. 반드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퍼센테이지 높으려고 살잖아요. 퍼센테이지. 하, 이 정도 해놓으면 한 이런 회사 갈 가능성 한 60%는 되겠다. 막 이 정도 해놓으면 승진할 가능성 한 80%는 되겠다. 중학생 되니까요. 숙부님 중에 한 분이 소주 한 잔을 딱 따라주시더라고요. 아유, 그 삼촌이 주는 거는 이제 중학생 됐어요. 무도 된다. 딱 그래 하시더라고요. 막 이래. 그 일에 되게 겁나는 삼촌이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좀 평소에 좀 맛도 궁금하고 했거든요. 아, 이 기회는 찬스다고. 예. 아, 순간 온갖 계산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눈치 한번 실금 보고. 근데 사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그 숙부님이셨어요. 결국 제가 그 입에도 안 댔습니다. 삼촌은 설날 연휴 때까지만 나를 지켜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연휴는 언젠가 끝나는데 그 남은 오랜 세월은 우리 아버지와 맨날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게 훨씬 낫지요. 제가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내가 거절하는 걸 좋아하실 테니 그렇게 한 겁니다. 막 삼촌이 윽박질러도 막 손도 안 댄 겁니다. 누구와 더 오래 살 것인가 계산한 거지요.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와 오래 살 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문제들은 실로 이 땅에서 몇십 년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거 정말 몇십 년채 지켜주지 못해요. 벌써 우리 한 해의 절반을 보냈지 않습니까? 세월은 쏜살 같거든요.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설 연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자의 모든 괴로움에 근원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합 왕과 달리 엘리야는 괴로움의 근원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엘리야는 그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지요. 그러나 그 스스로 괴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뭐 엘리야의 인생이 괴롭지 않았다 할 수 없지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도 괴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이 괴로움이라고 해서 꼭 그 내용이 괴로움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 학교 가야 될 아이가요. 막 이거 뭐 숙제 해놓을 생각도 안 하고 뭐 밤새도록 막 늦도록 이렇게 오락기 한다고 막 오락 앞 한다고 막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가 몇 번 경고를 주다가 오락기 탁 꺼버리고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가 막 입이 삐쭉 튀어나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요. 아이가 이제 일기를 쓰는 겁니다. 아, 왜 엄마는 나를 괴롭힐까? 나는 엄마 때문에 괴롭다. 뭐 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당뇨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막 음식 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도움을 받아요. 아니, 며느리가 막 먹으려고 하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막 흰밥도 안 된다고 하지. 맨날 그 씹히지도 않는 잡곡밥 그 내놓고 막떡 같은 거는 입에도 못 대게 막. 이 어머니가 일기를 씁니다. 왜 우리 며느리는 괴롭힐까? 내 아들이 출근을 해서 괴롭히나? 아, 먹고 싶은 거못 먹게 눈치 주고. 이 괴로움을 뭐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런 종류의 괴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괴로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시키다 보면 아이는 되게 괴로워합니다. 실제 그 괴로움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젠가 아이가 철이 들면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엄마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어릴 때 썼던 내 일기장은 내가 철이 안들때 썼겠구나. 이 엄마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내가 그 상황을 깨달았다고 해서 공부가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아,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란 걸 이제 철이 들어서 알겠지만 공부하는 건 괴롭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부가 괴롭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 다 괴롭지요. 일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괴롭지만 하는 거지. 이 괴로움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또 사실이라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시부모를 생각해서 막 음식을 이렇게 조절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아이보다도 어른이 더 문제될 때 있어요. 아이는 그래도 어른이라는 코치가 옆에 있으니까 괴로워도 참을성 있게 억지로라도 할 때가 많거든요. 어른들이 엉망입니다. 삶이 관리가 안 돼요. 조금 괴롭다 싶으면 집어치워 버립니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 뭐라 하는 사람 한명 없거든요.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도 어른이 되어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장을 하지 않아요. 아이 때 신앙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변에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 싶으니까 제 멋대로 신앙생활은 퍼질러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보다 되게 부모가 더 엉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잠언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훈계받기 싫어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좀 나아요. 어른들이 더 문제입니다. 말씀의 훈계를 싫어합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생각해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네 엘리야 네 때문이 아니냐 합니다.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투표하면 850대 1 정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자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엉뚱하게 원인 진단하고 그저 나타나는 스트레스만 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간혹 그 A3 타고 쫙 집에 가다 보면은 반대 차선은 꽉 막혀 있는데 내가 가는 차선만 뻥 뚫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내가 지금 막혀 가고 있는 길인가? 저들은 어디를 가길래 저기에 꽉 막혀가지고 저 길에 몰려 있나? 우리 그 숫자에 압도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부질없는 짓이 없어요. 자기는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허상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딱지치기 하면은 그 중에 꼭 재주 있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딱지를 그 휩쓸어가는 녀석들이 있곤 했습니다. 어릴 땐그 녀석이 그렇게 부럽더니 좀 크고 나니까 웬걸 그때 어른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했겠다 싶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는 좀 다른 줄 알아요. 왜요? 자기 손에 든 것이 딱지가 아닌 줄 알거든요. 내 직책이 있고, 내 학벌이 있고, 내 돈이 있고, 내 인맥이 있고, 내 사업체가 있고, 내 건강이 있고, 그거 딱지인 줄 빨리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물론 그 딱지보다 오래 가요. 딱지는 몇달못 가도 그런 거는 그래도 몇 년은 가잖아요. 그 우리 찬송가 중에도 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할 수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엘리야에게서 오느냐, 아합 왕에게서 오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엘리야에게서 오는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자기 욕심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자기 욕망에 못 미치는 능력, 자기 욕망에 못 미치는 현실, 자기 계획에 좌절해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에게서의 비롯되는 괴로움은 다릅니다. 비록 괴로움의 증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이는 하나님의 생각하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잔소리와 같은 괴로움입니다. 공부하라 잔소리하는 엄마의 훈계와 같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이라는 증상은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내 삶의 괴로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내 욕심 때문인지, 안 그럼 내 주변에 같이 서 있는 이 850명 때문인지, 결국 이는 나를 허무함과 절망에 빠뜨릴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씨앗이 터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과 같아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잘 살펴보아서 멸망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소망에 이르는 길 위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찬송합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왕 괴로워하며 고생하며 때때로 걱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850명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욕망 속에서 나의 욕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남긴 참치에 아쉬워하듯이 떠나가는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온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곁에 누가 있든지 누가 없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눈앞에 환히 보여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영을 깨쳐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